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3편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른 자 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여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부교역자들이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설교할 경우에 시편 강의를 하지 않고 자유롭게 본문을 선택한다고 했는데 왜 시편을 택했는지 의아해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자유롭게 시편을 선택한 것입니다. 종종 성도님들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성경을 읽는데 잘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여러 번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성경 전체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잠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경을 좀 더 은혜스럽게 읽을 수 있는지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숙제입니다. 또 그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성경이 그렇게 재밌고 꿀처럼 달다고 하는데 왜 나는 대학에만 하면 쓰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표면적으로는 한 권이지만 실제적으로는 모두 66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크게 대별하면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복음서, 서신서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대하는 마음이 조금씩 달라야 성경이 좀 다르게 들어옵니다. 먼저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큰 원칙은 성경은 내가 읽는 것이기도 하지만 성경이 나를 읽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나를 읽도록 하지 않으면 100번, 수백 번, 수천 번을 읽는다고 해도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내가 성경을 읽었다 자랑거리가 되고 또 나의 즐거움의 대상일는지는 몰라도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 역사하지는 못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이 우리의 삶을 읽어가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울로 우리의 인격을 비추어 보고 하나님의 말씀의 저울로 우리의 삶을 달아보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좀 더 작은 틀로서는 성경을 좀 더 은혜롭고 그 성경이 입체적으로 보이게 하고 좀 더 컬러풀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대하셔야 합니다. 성경 처음에 있는 다섯 권을 모세가 기록했다고 해서 모세오경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그 율법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그 율법서를 히브리 말로 많이 들으셨을 텐데 토라라고 합니다. 토라는 문자 그대로 율법 또는 교훈, 법을 의미합니다. 법은 그 조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조문 자체가 어떻게 해석되느냐에 따라서 무죄인 것처럼 보이는 것이 유죄가 되기도 하고 유죄처럼 보였던 것이 무죄가 되기도 합니다. 모세오경에는 율법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도 있지만 그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계명이나 규칙 같은 부분을 할라카라고 하고 이야기를 학가다라고 합니다. 학가다는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등등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모세오경이 율법인데 이 율법 중에서는 법의 내용을 담고 있는 할라카가 중요하겠습니까? 아니면 이야기를 담고 있는 학가다가 중요하겠습니까? 쉬운 말로 법이 중요합니까? 이야기가 중요합니까? 그 두 말 할 필요도 없이 법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세오경을 읽을 때 뭘 중요하게 읽습니까?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읽을 때 굉장히 진지하게 읽습니다. 그런데 법이 나오기 시작하면 어떻게 대합니까? 제가 말씀드려 볼까요? 모르기로 결심하고 읽으시죠. 성경이니까 안 읽을 수는 없고 읽어가야 되는데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실제도 어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르기로 결심하고 읽어가는데 그래서 위에 줄 읽고 그 다음 줄 읽을 때는 위에 무엇을 읽었는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구약시대처럼 제사를 드리지도 않고 또 그것을 문자적인 규례를 따라 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 원칙과 그 정신은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역사서가 나옵니다. 역사서는 교훈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역사가 반복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죄된 우리 인간의 본질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 7, 8년 전에 TV에서 태조 왕건을 보았습니다. 태조 왕건을 TV 화면에서 보는데 분명히 그 앞에 이야기는 궁의 왕과 왕건의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제 머릿속에는 사울 왕과 다윗의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태조 왕건을 보는지 다윗의 이야기를 보는 건지 순간 헷갈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조 왕건의 드라마 속에 사울 왕과 다윗의 이야기가 오버랩이 되었던 것입니다. 왜 그것이 오버랩이 되었겠습니까? 3000년 전의 다윗 시대의 인간이나 1000년 전의 고려 시대 인간이나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인간의 본질은 오늘날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한 인간의 부침은 다른 사람의 부침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 역사서의 가장 중요한 어떤 원칙은 사무엘상 22장 30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호수아부터 에서드까지 그 수많은 이야기는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무겁게 여겨주시는지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볍게 여기는지를 잘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존중하며 살아갈 것인가를 이 역사서를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을 잘 무겁게 대하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무겁게 여겨주신다고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빨리 돌이키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봐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시가서는 제가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이 선지서입니다. 이 선지서에는 신약의 계시록도 포함이 됩니다. 선지자는 문자 그대로 먼저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먼저 알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일반인들보다 IQ가 한 두 배쯤 높아서 빨리 깨달은 것입니까? 아니면 그들의 영성이 남달리 깊어서 그들이 캐낸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일반 다른 사람들보다 그 사람에게 먼저 보여주시고 먼저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먼저 안 사람이 되었습니다. 소선지서 구역 공부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모든 예언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와 에스겔은 하나님의 이상이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호세아, 요엘서 등은 여호와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의 마지막 책을 우리는 요한계시록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장 1절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의 계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합니다. 그것을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알려주어서 요한으로 하여금 다른 그리스도인에게 가르쳐 주라고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점이 요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선지서를 대할 때마다 선지자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선지서를 읽을 때 우리는 이 선지자를 통해서 온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읽어야 합니다. 부모가 한 말을 자녀가 듣고 깨우치는 것보다 그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읽을 때 그 자녀가 훨씬 더 성숙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먼저 보여주시고 먼저 말씀해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그들의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먼저 잘 깨닫게 되어서 남들보다 더 공부를 많이 한 것, 또 남들보다 먼저 갖기 시작해서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진 것, 또 남들보다 좀 더 빨리 승진하기 시작해서 남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것, 그 모든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반대로 남들보다 더 많은 남들보다 아픔을 더 빨리 겪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상처가 더 많은 것, 또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빨리 떠나서 엉뚱하게 살다가 뒤늦게 돌아와서 멀리 있는 것, 그것 역시 우리의 사명입니다. 남들이 겪지 않은 것을 겪은 그것도 하나님의 훌륭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신약으로 오면 복음서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 잘 따라가시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원칙으로 사셨는지, 어떻게 시간을 보내셨는지, 사람들을 어떤 태도로 대하셨는지를 살펴보면 우리 모두가 작은 그리스도가 됩니다. 사도행전은 역사서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오해했던 제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게 되었을까? 그것은 예수님과 동일 본질이신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성령 충만해서 어떻게 그렇게 훌륭하게 살았는가가 초점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형편없었던 제자들을 어떻게 잘 데리고 다니셨는가가 초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성령 충만 받아서 어떻게 그렇게 남다르게 살 수 있을까가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 성령님께서 이 제자들을 이렇게 데리고 다니셨다면 내가 비록 형편없어도 내가 성령님을 의지하면 성령님께서 나를 데리고 다니시겠구나가 초점입니다. 마지막은 서신서입니다. 서신서를 읽으실 때 중요한 것은 그 편지를 보내는 이의 의도와 목적입니다. 서신서들은 다 교회에 보내어진 편지입니다. 그것은 그 서신을 받는 교회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 교회는 그 로마 교회 사람들은 바른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당파 싸움, 음행, 소송 사건, 결혼과 이혼, 우상 제물, 은사 문제, 부활 문제, 그 각종 문제의 백화점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복음과 율법이 혼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율법이고 무엇이 복음인지 그들이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간의 불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신서들은 목회가 잘 되었기 때문에 보내어진 편지들이 아니라 목회가 잘 안 돼서 보낸 편지들입니다. 그 편지들이 성경이 되었습니다. 이 초대교회 속에 있었던 그 갈등과 그 문제들이 오늘날 우리 교회 속에도 또 우리 속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신서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이 서신서의 말씀들이 오늘도 살아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고민과 갈등과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고쳐가실 것입니다. 오늘 시간에 함께 살펴볼 말씀이 시편 143편인데 이것은 시가서에 해당합니다. 이 시가서를 읽을 때는 그 시인이 처해 있는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시인이 처한 상황에서 왜 이렇게밖에 기도할 수 없었는지 이런 시를 올릴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해하면 시편은 남다르게 다가오게 됩니다. 예를 들면 시편 3편 1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이것은 시인 다윗이 굉장히 절박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3편의 표제어를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다른 사람에게 쿠데타를 당해서 쫓겨다니는 것도 참 비참합니다. 그런데 자식에게 쿠데타를 당하면 훨씬 더 처절합니다. 후에 자기가 힘을 얻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자식을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읽으시다가 표제어가 있으면 눈여겨보시면 다르게 읽힙니다. 시편 8편이 반대의 이야기는 시편 8편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8편 4절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다윗은 지금 자기가 자기 자신을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받는 대접을 받는 만큼 산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너무 존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호의에 대해서 감격하며 이런 시를 올리는 것입니다. 또 시편 84편 10절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 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시편의 표제어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깃딧은 기쁜 곡조라는 의미입니다. 이 시는 고라 자손이 지었다고 합니다. 고라는 레위의 증손자입니다. 고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모세의 지도력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던 인물입니다. 모세가 제사장을 레위의 후손으로만 세우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고라와 함께했던 다단, 아비람 등이 그 향로를 붙잡자 땅이 갈라져서 250명이 죽었습니다. 그 후손이 지은 시가 시편 84편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이 고라 자손은 우리 조상이 잘못해서 그런 벌을 받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보니까 꼭 제사장이 아니어도 하나님 가까이 사는 것만 해도 얼마나 큰 은총인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은 고라 자손이 조상에 대한 참회시입니다. 이처럼 시가서는 시인의 상황을 잘 이해하려고 하면 우리에게 훨씬 더 입체적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시편 150편 중에서 가장 많은 시편을 쓴 사람이 아시는 바와 같이 다윗입니다. 모두 74편을 썼습니다. 혹시 그 다음에 누가 제일 많이 썼는지 아십니까? 네? 고라 자손요. 또 정답은 작자 미상입니다. 49편이 누가 썼는지를 모릅니다. 혹시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중에서 제일 많이 쓴 작사가가 누군지 아세요? 예, 모른다가 정답입니다. 우리 찬송가 558장 중에서 50장이 작자 미상입니다. 거기에다가 각 나라의 민요 가사를 찬송가화한 것을 포함하면 61곡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찬송가의 11%는 작자 미상의 곡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 시인입니다. 우리의 삶의 이야기, 우리 삶의 몸부림이 곧 시편이 되고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43편에는 이런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 이 시는 다윗이 기록한 것인데 시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실제는 다윗의 기도를 시로 표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1절에서 6절 그리고 7절에서 12절까지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전반부에서 다윗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후반부에서는 핍박으로부터의 구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의 상황이 굉장히 절박합니다. 자신의 죄의 문제와 그리고 어떤 대적자로 인해 그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전반부와 후반부를 시작하는 1절과 7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공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다윗의 지금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알 수는 없지만 몹시 처절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또 하나님 내게 응답해 주시고 숨지 마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다윗의 인생에 이처럼 처절하고 절박한 기도를 드려야 했을 때를 몇 번 찾을 수 있는데 가장 처절한 기도를 드려야 했을 때가 바로 압살롬에게 쿠데타를 당해서 도망갈 때입니다. 그래서 구약 히브리어 성경을 신약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옮길 때 그 70인역 중에 어떤 사본에는 이 143편에 이런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 그 아들 압살롬이 그를 잡으려고 따라올 때에 만약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기고 있는 상황이라면 다윗이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제가 비록 죄를 지었을지라도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자식이 아비에게 칼을 겨눌 수 있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상황이 여기까지 가게 된 그 원인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 밧세바 사건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도망을 가면서도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2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다윗은 자신에게 칼을 겨누는 아들이나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했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온전하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온전할 수 없다는 것을 다윗은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비록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지적할 때 그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했다고 해서 모든 상황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3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핍박이 다윗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어느 정도로 고통을 겪었는가 하면 원수가 자기 생명을 땅에 엎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엎다고 하는 것은 엎드리게 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히브리 말로 다카인데 이것은 그 눌러부수다, 뭉개다, 분쇄하다의 의미입니다. 종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는 성경 구절 중에 이사야 53장 5절 상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여기서 상함이 다카, 눌러부수다, 뭉개다, 분쇄하다입니다. 그러니까 상함은 단지 상처를 입었다 정도가 아니라 처참하게 찢김을 당했다는 뜻입니다. 무엇이여, 우리의 죄가 주님의 사지를 그처럼 처참하게 찢기게 만들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는 원수가 자기의 생명을 땅에 엎었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삶과 인격이 갈기갈기 찢겨졌다는 의미입니다. 주부가 그 국을 끓일 때 그 국에 맛을 내기 위해서 마늘을 넣지 않습니까? 그 마늘을 통째로 넘는 주부는 아무도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마늘의 맛을 많이 내기 위해서 그 칼 그 뒤로 이렇게 완전히 부숩니다. 아니면 조그만 절구에 넣고 찢습니다. 그것도 아니면 아예 믹서기에 넣고 갑니다. 사람들이 다윗의 인격을, 다윗의 삶을 그렇게 처참하게 만들었다는 의미입니다.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아들에게 쿠데타나 당하고 꼴 좋다. 그래, 출신이 천한 것은 임금이 되면 안 돼. 하나님 잘 믿는다, 잘 믿는다 그러더니 꼴 좋다. 다윗의 시대는 끝났어. 다윗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자신의 상황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그 다윗이 원수들로부터 그렇게 갈기갈기 찢김을 당하니까 속이 상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 속이 상하다는 것도 뭐 기분이 나빴다든지 상처를 입었다는 정도가 아니라 기력이 없어 실신하다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죽은 자와도 방불 했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담하다고 하는 것도 국어사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혹하고 암담함 또는 가슴이 아플 정도로 비참함입니다. 이 참담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황폐하게 하다, 깜짝 놀라게 하다의 뜻입니다. 이 단어는 두 경우에 썼는데 하나는 그 메뚜기 떼가 곡식밭을 휩쓸고 지나갔을 때, 또 하나는 적군의 공격으로부터 성이 완전히 초토화가 되었을 때.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의 삶과 자신의 인격이 메뚜기 떼가 휩쓸고 간 들판 같고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처참하게 파괴된 그런 성과 같았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지난 2월 1일 금요일에 그 교회 중보 기도 모임에 그 말씀을 전하러 갔었습니다. 교회 중보 기도 모임은 그 김효지 목사님 담당인데 그때 피정을 가서 제게 부탁을 해서 대타로 갔던 것입니다. 10시 40분쯤에 도착을 했더니 그 집사님들이 모여서 그 찬송을 부르고 계셨습니다. 함께 찬송을 부르는데 그때 197장 찬송을 불렀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이 찬송을 부르는데 갑자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 눈물이 핑 돈 이유는 그 가사가 갑자기 제게 다가왔기 때문이 아닙니다. 또 그 찬송을 부르는 성도님들이 너무 열심히 은혜롭게 불러서도 아닙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그 교회에서 팔던 그 굿데이 성경인데 그 197장 찬송 아래 그 설명이 몇 줄이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 글을 읽다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목사님의 긴 기도 시간이 지루하여 혼자 생각에 잠기던 중 문득 이 찬송시의 시상이 떠올랐다고 한다. 별난 배경을 가졌지만 영혼을 울리는 감동을 지니고 있다. 이 찬송을 부르는데 이 글을 이 찬송을 쓴 사람의 마음이 전해져 왔습니다. 자신은 고통 중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자신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서 그 짓눌려 있는데 또 자신의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처절하게 고통하고 있는데 앞에서 기도하는 목사님의 기도의 내용은 자신의 삶과는 전혀 동떨어진 딴 세상 같은 이야기로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딴 세상의 기도를 들으면서 오직 주의 은혜만이 자신의 문제를 또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때 이 찬송을 부르면서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 기도, 제 설교, 제 사역이 사람들에게 동떨어진 느낌이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잘 전하는 목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삶에도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참담함이 몰려올 수 있고 또 하나님이 멀리 떨어져 있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도대체 듣고 계신지 의아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그럴 때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청년들이 잘하는 방법으로 잠수를 탑니까?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취한 방법을 5절, 6절 이렇게 전가합니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펼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삼아나이다. 다윗은 옛날에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편다고 합니다. 과거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말들을 또 자주 듣습니다. 과거에 잘하면 뭐해? 지금 잘해야지. 과거의 신앙은 아무 필요 없어. 지금이 중요해. 무슨 의미인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그것은 100% 옳은 말이 아닙니다. 과거에 형식적으로 의미 없이 선데이 크리스천처럼 왔다 갔다 한 사람에게는 과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에게는 과거의 신앙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과거에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기억을 떠올리면서 오늘날 오늘의 고통을 이겨가는 디딤돌로 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로 신앙생활을 잘 해놓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머지않아서 과거가 됩니다. 미래에 그 미래가 현재가 되었을 때 우리가 고통을 겪게 될 때에 돌아볼 과거가 없다면 어떻게 이겨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현재의 신앙생활을 신실하게 잘하는 것이 미래를 가장 잘 준비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몹시 고통스러운 순간이 있고 또 지금의 이 고통을 빨리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무작정 그렇게 해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10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다윗이 손을 펴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수 있는 그 근거가 하나님은 자기를 인도해 주실 분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즉 다윗은 자기의 지금 이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 하나님께서 자기를 벗어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는 왜 하나님의 뜻이 실행되지 않을까요? 말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실제의 삶에서는 자기의 뜻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지를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과 자신이 나아가야 할 길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온전한 존재로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바른 사람으로 만들기에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언제나 교훈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교훈을 받지 않고 다른 길로 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를 책망합니다. 그리고 내버려 두지 않고 다시 바르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의로 교육을 해주십니다. 이런 교정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인격과 행동이 온전해져 갑니다.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을 그 무엇보다도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을 세울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12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들을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다윗은 스스로 자신의 원수를 멸하겠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주의 종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종의 가장 큰 특징은 자기 계획이 없는 것입니다. 그의 모든 것은 그의 주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오직 주인의 명령에만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 크면 클수록 그 종도 커지게 됩니다. 구청장의 비서보다 시장의 비서가 훨씬 큽니다. 시장의 비서보다 대통령의 비서가 더 큽니다. 다윗이 이런 처참한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있을 수 있는 것은 비록 자기가 작고 보잘것없고 초라하게 보이고 다른 사람들이 조롱과 모멸감을 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면 크신 그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자기를 세워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시편 18편 1절 2절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로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이렇게 풍부하게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은 다윗이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심하게 얼마나 다양하게 인도하셨는지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 18편의 표제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다윗이 자신은 여호와의 종이 되어 살아가니까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능력으로 다양하게 책임져 주시는지를 경험했던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지 않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이것은 비단 다윗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그 편지를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 사도도 흩어져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사도 베드로 역시 소아시아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모두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부르는데 서슴지 않았습니다. 특히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당시 로마의 시민들은 자신이 그런 신분을 가진 것을 굉장한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바울도 이전에는 그토록 그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였던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표현하기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종이 그렇게 어색하고 또 혐오스러운 단어가 아닙니다. 그러나 당시 종은 굉장히 혐오스러운 단어였습니다. 당나귀와 노예는 똑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단지 다른 점이 있다면 당나귀는 말을 할 줄 모르고 노예는 말을 할 줄 안다가 다른 점이었습니다. 2000년 전에 자신이 로마의 시민권자였다고 자랑스러워했던 사람들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또 그 당시에 사도 바울보다 잘 나갔던 사람들도 셀 수 없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사도 바울만 합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유한한 것을 붙들었고 사도 바울과 야고보, 베드로 사도는 영원한 것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분의 종이 된 그들을 영원하신 분이 영원하게 만들어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심으로 하나님의 종이라고 인식하고 살아가게 된다면 이 땅에서 또 이 땅에서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하게 이름, 영원한 이름으로 예,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 모든 은총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그렇게 처참한 상황이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신의 신부를 바르게 인식함으로 3000년이 지난 지금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표상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베드로 등 주님의 제자들이 자신의 신분을 그리스도의 종으로 인식함으로 영원하신 주님께서 그들의 이름도 영원하게 만들어주신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우리 역시 100년, 200년 지나고 나면 우리의 대부분은 우리 후손들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았다는 것조차 모르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죽음 이후에도 우리를 영원토록 책임져 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 우리는 영원히 주님께 기억한 바 되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유한한 존재로 살아가면서도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을 주저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나를 의미 있게 만들어주고 영원히 후회함이 없는 길인 것을 깊이 새겨놓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종이 된 삶을 살아감으로 날마다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